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데요.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에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성경은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어떠한 그 하나의 논리처럼 그리고 하나의 그 이론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자꾸 변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막 변론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안되면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 장님이 코끼리 뭐 다리 만지고 코 만지고 귀 만지고 그러고서 말하는 것처럼 그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한 그 자기 체험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틀린 거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다라고 그것만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대면요. 다른 사람이 체험한 다른 사람이 그 만난 그 주님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요. 주님을 아는 그 뭐까 지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그 부분의 역할들이요. 다 원활히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제대로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의 것으로만 정보가 들어오면은 말하자면 냄새로 들어온다 그러면 냄새가 안 나는 것은 뭔가 존재도 없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는 것으로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요. 내가 체험한 것만 있다고 하면은 체험하지 못한 것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몸에 있는 모든 그 기능들이 다 합해가지고 무엇이든지 그것이 종합되어서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다 인정할 때 뭔가 제대로 보여지기도 하고 알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변론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고 알 수 있고 또 하게 하시는 것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존재인 것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서 존재하는 자요. 살려서 사는 거고 가르쳐 주셔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살고 스스로 안다고 하는 그러한 자긍함 속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하나님께로서 왔고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그 또 예수님과의 만남과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 사역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택했고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를 이제 파송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얘기하지 않은 다른 그 이론, 말하자면 정말 복음에 뭔가 유대교적인 거를 거기다 더 붙여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가 써지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바울은 복음이 복음이다. 복음이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장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는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혈육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의 선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지를 않고요.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나아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자신이 없으면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하겠지만 이 부르심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면요. 그냥 네 하고 순종할 거예요. 뭘 두리번거릴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지금 누구하고 의논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죠. 그거는 그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그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를 신방을 했어요. 그때는 그 야고보만 만났지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14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다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그동안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바나바 디도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의 지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에 말하자면은 그 머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우리가 카톨릭을 비판할 때에 뭐를 하느냐면 바티칸 그 궁전을 얘기를 해요. 그 바티칸에서부터 교황이 모든 그 교회를 그 통괄하는 데 있어서 과연 각 교회나 각 사람에게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것이 거기에서 제한되기가 쉬운 그러한 조직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지요. 또 그거에 유익된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올바로 인도한다면 각각 성령님이 인도함을 오히려 뭐 인정해 줄 테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니지요. 항상 바티칸의 그 교황이 타락함으로써 정치와 그 타협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패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그 부패라는 것은 뭐예요?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마녀나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오히려 죽임을 당했지요. 그 속에서 정말 2000년에 교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의 교황에게, 지금의 카톨릭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시키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도 어떠한 조직 속에서, 어떠한 사람의 리더 속에서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면은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사실은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귀가 먹고 눈이 먼 것처럼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서만 그것을 하도록 뭐라 그럴까?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쳐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령님을 쫓아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 아버지에게 공급받고 보호받고 그 아버지가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이 내게 한 것처럼 나도 하라 하신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아, 우리가 못하는 건 알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나보다 이기시고 나보다 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그분은 나를 통치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통치 못하시고 그 내 안에서 그분은 그 말씀대로 행하실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그분을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불신이며 사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떠한 그 가르침이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펄펄 뛰겠는지 정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참 이렇게 강한 성격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진리를 진리 아니 되게 하는 것 복음을 복음 아니 되게 하는 그런 다른 가르침 앞에서의 강함이지요. 그것이 꼭 그냥 그 바울의 어떤 성품적인 강함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유대인으로서 훌륭하게 생활해 오던 사람이고 그러한 자기가 그만한 지식을 갖고 그만한 경건의 훈련을 갖고도 결국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했던 그러한 자기 과오를 알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그 복음됨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한테 과도로 열심했던 정말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지나치게 열심했던 그 열심이었던 그것이 진리를 진리로 알았으면 진리에 목숨 안 내놓겠어요. 정말을 알았으면 그 정말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어떤 신념같이 이것이 진짜라고 믿었던 그 자기 믿음에 대해서도 자기가 충실했던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정말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뜻대로 내 안에서 하게 하신다를 확실히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섞이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말을 밝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했던 그 이유 그것을 오히려 지금은 전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얼굴은 보지도 못했어도 그러한 자기의 그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를 않았었죠. 가지 않았다는 것은 교제를 전혀 안 했다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로 오갔지만 바울이 안 갔지요. 그런데 계시를 인해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것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그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는 영적 지도자로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도들과 거기에 이제 알려진 그 유명한 집사님들이든지 그러한 거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거기 그 시대에 그 교계에서 알려졌던 그 사람들을 사사로이 만나서 그 자기가 한 일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똑같은 분이 베드로를 부르신 그분이 바울도 불러서 이번에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자기가 지금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디도는 헬라인이라 그런데 억지로 할례밖에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할례 받거나 안 받거나가 그렇게 문제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억지로 받지 않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유대 그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억지로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로되 우리가 새로운 사람 정말 거듭남이 필요한 거고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서 생활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가 무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효력 없는 거에 우리가 매여서 효력 있는 것을 약화시키면 어떡하겠어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뭐 성경도 읽어야 되겠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봉사도 해야 되겠고 헌금도 해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되겠고 뭐 새벽기도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섬김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 같으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뜀박질을 해도 교역자가 아니고요. 보통 성도들이라고 해도 열심인 사람들은 매일 교회 가서 매일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할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우선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전도 듣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도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것을 우선으로 했나? 사람들의 가르침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세요.
아멘.
우리를 일시키고 우리를 아침부터 밤중까지 뛰게 하는 그러한 열심을 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우리 마음의 상황을 우리 마음의 그 감추어져 있는 우리 마음 소욕을 비춰주고 계세요. 왜? 그 속에서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떨어져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노래를 하고 그 번제를 드리고 무엇을 해도 나는 그것이 아주 이제 듣기도 싫고 그 냄새도 싫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긍휼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것이 구약 때부터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십계명의 제일 먼저가 뭐예요? 너희에게 하나님 외에는 위하는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무엇이라도 어떠한 형상, 어떠한 이미지로라도 신을 너희를 위해서 신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예요. 거기에도 절하지도 말아라. 거기에는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도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하나님이 아닌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예요? 우상이에요. 내 식으로 믿는 거.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위하는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마음과 뜻과 성품과 지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거고 그 사랑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가 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 사랑했다가는 우리는 아무도 사랑 못해요. 우리가 왜? 나 자신을 사랑 안 하니까. 우리 인생 중에서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다 열등감 갖고 있어요. 나는 더 뭔가 나은 사람, 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만족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나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약함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단점까지도 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지 않아요.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 같이 사랑해야 그것이 사랑이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확대하고 또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회칠하고 그래요. 그럼 우린 남에게도 똑같이 해요. 딴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고 내가 잣대로 재서 뭐가 이러쿵저러쿵을 다 판단하는 것이고요. 나에게 잘못하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냥 적이고 해로운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흠이 많고 때가 묻었고 뭐가 상했고 하는 걸 하나님은 고치시려고 하고 그것을 깨끗이 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서 새로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겉사람은 후패해도 그 후패하는 겉사람은 다 썩은 것이요. 다 일그러진 것이요. 다 흠투성이요. 다 뭐예요? 더럽혀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속 강건해지는 속사람은 어떡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거예요. 그게 매일 강건해지고 겉사람이 막 후패하는 그 작업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아, 네. 근데 그 작업이 우리가 해요? 아니요.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복음이 그 하나님이 그 우리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뭐라고 하니까 이 뭐라고 하는 거는 무서워도 있지만은 또 사람들이 어떻게 화목을 니만 잘났냐 겸손이나 화목을 빙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비진리에 그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화목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핍박받고 왜 진리로 인해서 복음과 더불어서 고난받으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러한 부분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 안 해서든지 용서를 안 해서든지 스스로 자만해서 죄를 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 타협해도 그래서 화목하고 세상 사람과 다 하나 돼도 우리가 그 결과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주님을 찌르는 것이요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진리를 없애는 것이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거요. 복음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그 정말 화목 속에서 사람들과의 화목이어야 정말 하나됨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타협해서 참아서 그냥 넘어가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변론하고 싸우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에서 우리는 나의 죄를 비춤받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그 지식이나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조건 비진리는 다 사람들 자르고 다 싸우고 변론하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거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는 바울의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 거를 갖고 그걸 일일이 다 싸우고 들려고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왜? 그건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그거 사람 다 싸워도 그 사람 못 고치고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원해도 내가 그 진리에 거슬리지 않는 거는 성령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지 바울 아니라 누구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그 복음으로 사느냐 빛 가운데 거해서 정말 말씀에 비춤 받으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를 알아가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허당한 죄를 덮는 것이지 죄하고 타협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죄로 알지만 덮어가는 것은 왜?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하게 하심에 그들을 자꾸 위탁하지요. 예수님도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했어요. 제자들을 위탁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들을 악에서 구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을 온전히 하소서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했어요. 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지금 사람을 위탁까지 내가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믿음을 지배하도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누구예요? 나 자신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하시는 거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뜻하신 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열매와 모든 영광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생각과 마음을 먼저 다 비춰서 씻어주시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가 그 억지로 할례 받는 것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교회 지도자로서 그것을 해버리면 인정해버리면은 뭐예요? 그들의 교훈을 복음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사람들이 무서워서도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내가 이 기회에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이 주어졌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지식을 가졌다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고 긍휼이 생기는 것이고 그들이 진리 안에 인도받기를 원하고 진리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나는 너희보다 아는 자야 나는 진리를 알고 너희는 몰라라는 그러한 그 입장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을 다 이거 내 새끼로 내 지체로 나의 그 뭐라 그럴까 제자로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함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배우는 거지. 내가 말로 가르쳐서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고요. 군중들이 듣고 호감을 갖고 아무리 쫓아다녔어도 진리로 그들이 살 능력이나 그 진리를 깨닫은 깨달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일일이 삶 속에서 비추시고 역사하심으로써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결국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그 견해로는 정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참남한자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하고 강하고 내가 과거에 이랬고 저랬고 지식이 있었고 없었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는 복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학박사가 되고 어떠한 그 천재 지혜자라고 해도 또 어떠한 인격자라고 해도 그것으로 복음을 행할 수 없으며 복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뜻도 알 수 없어요. 물론 자기의 죄, 자기의 모습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뭐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죠. 그들이 왜? 복음 안에 있어야만 복음이 능력으로 되니까.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면은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그래서 본래 어떤 이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유명하다는 것이 사실은 바울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에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칭찬 듣는 자 오히려 내가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아무리 해도 스스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으로 연단한다 그랬어요. 연단한다는 거는 우리가 칭찬함으로 스스로 으쓱해지고 스스로 부여해지고 스스로 뭔가 강해지고 커지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연단한다예요. 연단한다는 건 그렇게 되는 모든 것이 불순물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셔서 살리셔서 가르쳐주셔서 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멋대로 하는 거야 누구든지 하지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건 다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복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도 그 유명화되는 사람이 자기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또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뭐 한 것도 아니겠지요. 문제는 우리는 각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게 하심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그러한 그 한 몸 안에서의 서로의 역할을 인정함이 필요하지요. 거기에 정말 위아래가 없다는 거. 우리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체예요. 생명체라는 건 수정란이 처음에 시작이 됐으면 거기에서부터 세포가 자꾸 확산됩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 한 수정란에서 났어요. 그래서 먼저 된 거 있고 나중된 거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위아래가 되진 않습니다. 한국의 유교적이고 사대주의적인 거는 어른이 높아요. 애는 뭐라 그럴까 가치가 달라요. 돈 있는 사람이 높고 지위 있는 사람이 높고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뭔가 큰 사람 같아요. 그것이 지금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바울에게도 그건 아무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부자의 돈을 끌어다가 사역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 전도하고 부자 지식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은 교회 문제가 해결되냐? 아닙니다.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있으면 선교가 해결이 되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님만이 필요해요. 돈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성령님이 진짜 돈의 주인이시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세를 바칠 때 그 물고기에서 그 동전을 갖고 오게 했습니다. 우리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에게 선교하고 교회를 행하는데 물질적인 것이 없어서 우리가 뭐를 못한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아멘.
조그마 하더라도 진짜를 해야지요. 문제는 큰 거를 하고 뭔가 조직을 세우고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거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안 되면은 지금 문제가 되지요. 그건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과 사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돈도 사람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은 일꾼이 거기 있으면은 뭐예요? 오히려 회방거리예요. 그래서 추수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두리번거려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내주시면 받으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성장시켜서 성숙하게 돼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보내실 때 우리가 가면 되지.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뭐가 안 했는데 그냥 내 어떠한 감정의 충동으로 우리가 정말 나간다면 그것은 또 가서 완전히 뭐예요? 개죽음 당하거나 다쳐갖고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나갈 때 애를 내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저기 그 의의 병기를 나올 때도 제일 먼저 뭐예요? 설화예요. 서서 그 갑옷을 입을 만한 그러한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뭐 영적 전쟁이고 뭐고 얘기가 나오지요. 엄마가 된다 하더라도 아기가 엄마는 안 됩니다. 아기를 낳을 만큼 성장을 해야지요. 아기를 낳을 만큼이 아기를 키울 만큼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아기를 낳을 만큼은 잘하는데 아기를 키울 만큼 정신적으로 그 자립되지 않고 정말 이기적인 걸 버리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엄마들이 어려움지요. 갑자기 이쁘기는 한데 돌보는 건 어려운 거예요. 좋은 거는 내가 받고 싶은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의 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가 되면은 가난한 게 당연했고 어려운 게 당연했고 사람들한테 뭐 오물 세례까지 받아가면서 그러고 전도했던 그 한국 시대가 우리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목사님들 안 그런 분들 많지요. 세계 다니고 뭔가 정말 커다란 성의 주인같이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도 아직 한국 교회 미자립 교회가 잔뜩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정말 끼니 걱정해가면서 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일본에서 10명도 안 되는 한 구역 식구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 데리고 일생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봅니다. 만 명, 10만 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보다 결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 자리를 계속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지킨다는 것이. 왜 정보는 커다란 교회가 잔뜩 있고 뭔가 정말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것이 잔뜩 있는 것이 뻔히 인터넷이나 모든 것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기는 지금 세워준 자리가 그러니까. 그러나 복음은 크고 작고 그거 문제 아니에요. 진짜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진짜 크리스찬은 뭐예요? 거듭난 자요? 안에 성령님 계신 분. 그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하게 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냥 그 사람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그 외에 사는 길 없어요. 오늘 조카하고 얘기하면서도 대학에 왜 들어갔는지, 왜 공부하는지, 그거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것이 벅차고 뭐하고 뭐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건 나놓고 내가 왜 사는지, 왜 사는지에서 대학을 왜 갔는지도 있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있고 왜 졸업해야 되는지도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실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대학 졸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나 이상을 하나님 요구 안 하시니까 제 일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에 전부 화답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면 우리의 길은 언제든지 단순합니다. 그냥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나를 안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받아들여 주셔요. 실수했다 치자. 그래 우리가 너무 놀았다 너무 딴짓을 많이 해서 못했다 그 결과가 있지요. 그러나 회개는 해도 후회를 하지 말아라. 자꾸 후회 속에 있으면 어떡해요? 오늘 할 일도 못해요. 또 다음에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만 잔뜩 내 짐처럼 와요. 아니 오늘 허락된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 이루세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뭐예요? 그 일선으로 하나됨이 지켜지면 마음도 지켜진다. 그러면 공부하는데도 단순하게 잘할 수 있어. 마음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옆에 다 뭐야 김이 새요. 은혜가 새고 하나님의 기운이 다 새가는 거예요. 바울은 일심이라는 말, 전심이라는 말을 잘했습니다. 그거를 뭐를 했냐. 그의 목적은 큰 교회도 아니고 교회를 뭐 몇백 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몇천 명 전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지? 성령을 쫓아서 그냥 주님 하게 하시는 그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목적이었고 그것이 표대였지 그 외에 사역이나 삶에 어떤 자기의 그 목적이나 그걸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가 되면은 성령이 하셨고 그거가 안 되면 성령이 안 하셨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그 바울을 인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역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바울이 말을 잘해서 또 베드로들이 뭔가 사람을 잘 믿어서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 주위에도 저에게도 참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무 세상적인 넷들도 없고 아무 그 저기가 없어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아무 거로도 묶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묶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그냥 멀리 있어도 한 식구고요. 멀리 있어도 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그 어떤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하고 틀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만 외톨인 것 같고 자기만 그 지체 속에서 이렇게 똑 나온 것 같은 거예요. 벌써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계속적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립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영혼을 주님 찾아서 안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집 나간 탕자와 그건 아버지가 기다리시죠. 또 길 잃어버린 양은 주님이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조차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따라 하는 것이요. 성령을 조차 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것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심을 조차서 하는 것. 신앙은 자기를 그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일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와 또 바울이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지금 서로 이렇게 인정이 된 것, 그리고 악수를 해가지고 교제를 하게 됐지요.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입니다. 우리 10절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느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였느라. 교회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 생각은 영적인 것이지만 나타나는 것은 삶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세상과 물들지 않고 세상과 합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중에 무엇이 있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요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경건은 우리의 입에 자갈을 물려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혀를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게 한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말이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어야 우리 혀가 다스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혀라는 육체의 기관을 다스릴 자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다스려질 때 우리 혀도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또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래요. 게을러서 안 하는 것과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들이 약하고 병들고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이 가진 것은 우리가 자기 하나 배부르고 자기 하나 풍족하라고 많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제일 먼저 교회가 했던 그 행위가 그 물건을 공용하는 거였습니다. 물건을 공용했다는 것은 돈을 자기 것으로 안 하고 모두가 같이 썼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자도 남는 일이 없고 없는 자도 모자라는 일이 없다. 말하자면 한 식구가 같이 먹었다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사춘기 때 처음에 아르바이트하고 그랬을 때 제가 그 아이들을 돈 버는 걸 다 집에 갖고 오게 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돈을 버셔서 그 돈으로 집 식구가 모두 사는데 너는 거기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너만 딴 주머니 차는 거는 그거는 이게 한 식구로서 안 된다. 우리 한 가족은 같이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그 한 가족 속에서 자기들은 받기만 해도 되고 내놓지 않아도 되고 부모는 주기만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은 주는 것을 모르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가 연로해지고 약해졌을 때에 부모에게 주는 거는 공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또 이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열심히 주는 것만 알지요. 뭐 내리사랑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주 안에서는 가족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같이 나눈다는 나눔이 영적인 것도 나눔이 되지만 물질적인 것도 모든 것이 나눔이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부탁받은 일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 소리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아픔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다 주머니를 풀어서 우리가 같이 먹는 마음만 갖는다면 세상 사람이 다 안 해도 우리 믿는 자들만 갈지라도 해결될 일일지도 몰라요. 세상에 지금 가진 부와 먹을 것과 그것이 나눔이 잘 된다면 절대로 세상은 굶는 사람 없고 그 정말 헐벗는 사람 없게끔 하나님은 공급하셨어요. 안 하고 있는 거는 우리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해볼까봐 버리더라도 먹을 것을 버리더라도 나눔은 안 합니다. 그걸 풀어놓으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어떤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나누면 다 해결되겠고 사랑하면 다 해결되겠고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러한 돌봄에 정말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하면은 해결되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안 하는 것도 인생이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면은 나는 어떻게가 금방 나와요. 그리고 딴 사람 안 하는데 나만 해서 그게 되나? 어떤 그 이웃사랑회의 그 지도하신 리더인 그 목사님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동전들을 모아가지고 방글라데시나 이제 그러한 데 가가지고 가난한 아이들 도와주고 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꼭 계란 한 갖고 바위에다 던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든대. 그래도 가서 보면은 뭔가 안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뭐라도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잘나서 밥 먹을 수 있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셨는데 바울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그 것을 부탁받았다.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의 유명한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가난한 자는 상관이 있는 바울의 사역, 바울의 삶 우리가 참 본받을 게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비춤 받습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흐리멍덩하고 많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고난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게을러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우리가 정말 남이라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실제의 삶들 하나님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심을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